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막의 그 모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다, 아니면 모형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가서 보시면은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 5절에 이 제사장들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들이 섬겼던 그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예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이 이 성경에서 복음의 아주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그와 같은 데가 히브리서 9장과 10장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한절 한절 이렇게 읽으면서 성경 말씀보다 더 제가 잘 설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을 한번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자, 성소란 말이 여기 영어로 가서 보시면 sanctuary라고 나와 있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서 성소를, 성막을 부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명칭 중에 하나가 sanctuary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세상에 속한 성소가 첫 언약은 뭘 가리켜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이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어떤 규례들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속한 성소가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2절에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거기 가서 보니까 그걸 우리가 다른 얘기로 하면 성소라 그 얘기입니다. 성소, 지성소, 성소 얘기할 때 여기 가서 보시면 9장 1절에 성소라고 나와 있는 건 영어로 원래 sanctuary가 돼 있고, 우리가 여기 이 성막을 공부할 때 성소다, 지성소다 얘기할 때그 성소는 sanctuary가 아니고 홀리 플레이스라는 뜻이에요. 홀리 플레이스. 이게 참그 말이 우리말로는 다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성소는 홀리 오브 홀리스로 되어 있어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다.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성막인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불렸어요? 성소라고 이제 불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이게 여기 있는 성막 그림으로 가서면 저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성소, 홀리 플레이스, 성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 둘째 휘장, 휘장 아시죠? 휘장이 있는데 그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지성소. 거기에는 금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궤 속에는 언약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십계명의 돌판을 담은 이와 같은 그 궤가 있는데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걸 영원히 기념해라 이렇게 하셔서 만나를 담아서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여러분 어디서 이게 아론의 싹이, 지팡이에서 싹이 납니까? 어느 사건을 통해서? 어느 사건? 고라 자손들과의 다툼이 이제 생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가서 보시면 고라 자손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 같은 레위 사람인데 아론의 지파에서 나온 사람은 다 제사장이 되고 나머지 나온 사람들은 다그 제사장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섬기는 자가 되니까 고라와 거기 속한 사람들이 아, 니들만 제사장을 하냐? 우리도 할수 있지 않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아론과 그 다음에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오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이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면 언약의 돌판들 안에 기록된 게 십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궤 위에는 궤가 있는데 언약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룹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룹마다 날개를 이렇게 핍니다. 그럼 이게 날개를 피면 두 그룹이 날개를 피고 옆에 있는 그룹도 날개를 피면 요 날개가 닿고 한쪽 날개는 저쪽 벽에 닿고 다른 그룹의 저쪽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아서 완전히 이 지성소 안을 전체를 다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들에 관한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다. 이것까지 지금 다 얘기,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왜 다 알아요? 지금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에요? 누구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이거 다 배워갖고 이 내용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뭐 자세히 얘기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심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정하시니까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했단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뭐가 있어야만 들어가요? 피가 꼭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준 이게 피를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했냐,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1년에 몇 번만 들어가요? 한 번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한 번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뭐라고 써 있어요? 모형이므로, 모형이에요.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드리긴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대신 속죄를 보시고 죄를 어떻게 했어요? 덮어만 주셨단 말이에요. 덮어만 주셨, 죄를 치워버린 게 아니라 덮어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모든 것 매번 가서 또 드려야 되는 것,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가 되어 어느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가 됐어요? 개혁의 때까지. 영어로 개혁이 뭐예요? Reformation. 여러분 종교개혁 아시죠? 그게 Reformation이에요. 그럼 개혁의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지금 성막하고 관련돼서 하신 일이 뭐예요? 휘장을 갈라놓으셨단 말이에요. 휘장을 갈라놓으신 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서 예전에는 제사장만이 한 번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 앞에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개혁의 때가 열렸다. 그러한 일이 생긴 거를 개혁의 때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신약시대, 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 사건의 때까지, 그때까지 이게 부과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완전한 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 구약시대 행하던 그런 일들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그 성막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이걸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면서 거기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 그 성전, 자기의 몸인 그 성전을 가리켜 이야기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염소의 송아지의 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건 매번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속죄는 이루어졌지만 이건 불완전한 거거든요. 사람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개혁의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대신 속죄라고 하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혁의 때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드리시는데 몇 번 드리십니까?
한 번.
한 번.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o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once. 단 한 번이란 단어가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수천만 번 드린 거예요. 수천만 번. 수천만 마리 이 양과 염소와 소를 잡아 죽였거든요. 새를 잡아 죽이고.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제물이니까 여러 번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몇 번만 드리면 돼요? 한 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시면 그 구속은 영원한 구속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뭘 더하거나 거기서 뭘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다가 그 영원한 거예요. 단 한 번 완전한 구한 희생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13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필요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시대에 다 이렇게 했죠. 그렇지, 이렇게 정결례 예식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그 죄를 가져다가 그걸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물을 만들어갖고 정결하게 될 자에게 뿌리면은 그럼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런 일들이 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앞으로 다가올 것에 그림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예, 거기 가서 보니까 황소의 염소의 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됐다 이겁니다. 구약시대에. 그러면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하고 구약시대의 짐승의 피는 상대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신약의 중재자란 말이에요. 신약. 새 상속 언약이 신약이에요.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죄들의 용서의 약속을 받았는데 지금 신약시대 사람들은 현금을 받은 거예요. 현금. 지금 믿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죄가 없어지는 현금을 받은 거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수표를 받은 거예요. 수표. 아시겠죠? 수표 날짜가 언제로 돼 있냐 하면 AD 30년 4월 며칠 하고 거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속죄를 이루시는 그날 해서 수표를 하나님이 그날 적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긴 받았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맞죠? 예, 하나님의 속죄를 받았어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 날은 AD 30년 4월 며칠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신약시대의 새 중재자이실 뿐만 아니라 첫 상속 언약이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 그 구약시대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 그 구약시대 사람들 아브라함, 뭐 노아, 다윗, 뭐 모세 할 것 없이 다 범죄를 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용서해 줬어요? 안 용서해 줬어요? 용서를 해 줬는데 그 용서해 준 게 수표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AD 30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그걸 물르려고 그 범죄들을 구속한다는 얘기는 그걸 물러주시려고 그렇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죄를 구속해 주셨, 물러주셨고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 구속을 받았어요. 받기는 받았는데 수표로 받은 거고 진짜 그 일이 일어난 건 AD 30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그 순간에 신약과 구약 시대에 사는 그 모든 사람의 죄악이 속죄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그날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사역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6절에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그래요. 죽는 상태에서 이게 언약을 좀 이게 상속 언약인데 이 사람이 아직 죽지 않으면 상속 언약이 유효하지 않잖아요. 유언장이 유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언약은 테스타먼트, 우리가 신약 구약 얘기할 때 그게 올드 테스타먼트, 그 다음에 뉴 테스타먼트. 그래서 신약 상속 언약, 신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AD 예를 들어 BC 약 4년경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30년경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그러면 엄밀한 의미의 신약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뉴 테스타먼트.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뉴 테스터먼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상속 언약을 주는 자가 죽어야 그 언약이 유효하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는 그러면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 그거 다 뭐로 읽으셔야 돼? 구약으로 읽으셔야 돼. 구약. 구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다 나온 사람들이 지금 구약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나타나셨어요?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나타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 나타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 그 언약을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씨에게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을 완성하신단 말이에요.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인되지 아니하였느니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주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였고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니라. 9장 22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면이 없느니라. 맞죠? 자, 그럼 이런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일이 다 지금 다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이 성막의 노제단에서 사람들이 짐승을 죽인 그거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 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 제단 앞에 와서 이 짐승을 죽이게 한 그런 모든 일이 결국 다 무엇을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 예수님의 단번 속죄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성막에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 결국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이게 다 그림자고 실체는 예수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여기 지금 여기 구약시대에 있는 이 성막은 다 모형이죠. 그러니까 모형은 다 뭘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짐승의 피 이런 걸로 아니면 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나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모형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 만일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어떻게 했어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치워버린 거예요. 그 전엔 죄를 덮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아예 치워버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주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초림에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재림의 때는 죄 문제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재림의 때는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은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그래야 구약시대 수표 받은 사람들 그날 다 현금 찾는 날이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는 예, 현금으로 다 그냥 받는 그냥 그 순간순간 예, 하나님께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내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이 구속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10장에 가서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율법의 많은 부분이 그림자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냐. 아, 구약시대 이 예물을 드린 사람이 한 번에 완전히 깨끗이 되면 뭐하러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죄들 제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덮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수표로다가 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모든 게 완전히 물러진다. 예, 이 모든 게 완전히 구속이 된다 하고 하나님이 수표를 다 써주신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쭉 그 얘기를 한 다음 11장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가서 보세요. 이 성소하고 지성소 안에 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들은 쉬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하는 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의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제물을 수백만 마리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희생물을 단 한 번에 완전하게 드리신 다음에 어디 가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가서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신다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제사 드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아, 영원히 끝냈다니까요. 그것도 몇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제사장님을 계속 드리려고 서서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3절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심판할 날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재림하셔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이제는 예수님은 기다리는 일만 하지 예, 더 이상 이 모든 사람의 죄를 예, 이렇게 없애기 위한 그런 구속사역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와서 성령님으로 거듭이 나면 예, 그러면 더 이상 죄들로 인해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길 제단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제단이 아니에요. 여기 이 예배드리는 여기는 제단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구약시대 그 성막이나 성전과 같이 그 많은 그런 교회들이 이게 제단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제단은 없어졌어요. 왜? 피로칠 하나에 예수님이 완전히 속죄를 이루셔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예물로 제물을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17절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그게 뭡니까? 죄들과 불법들의 사면이 영원히 있는 그런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그와 같은 헌물이 필요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단번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토록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단번에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이렇게 딱 싸서 피보자기 하나 이렇게 싹 싸놓고 나니까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자로 그렇게 보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다 그렇게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들을 참 그 이상하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우리 죄가 자꾸 생각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다. 아니면 기억을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죄를 짓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이거 죄를 또 졌구나 또 졌구나 하고 자꾸 기억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걸 기억을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해.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어요. 휘장이 갈라졌으니까 하나님께 직통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열렸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 담대함을 뭐를 통해서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그 은혜의 왕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격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는 누구만 나아갔어요? 제사장만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영적인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왕좌 앞에, 그 은혜의 왕좌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중보했듯이 우리와 우리 자신과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그런 성도들과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피뿌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 말씀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을 한번 한 다섯 번만 읽어보세요. 다섯 번. 그 다섯 번 읽어보시면 지금 이 성막 이야기하는 것에 그 초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거예요. 단 한 번 영원토록 아시겠죠? 영원히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 내용이 그 구약시대 수많은 그러한 그 짐승들을 다 어디서 잡아 죽였냐? 여기 노제단에서 잡아 죽였거든요. 예, 그 일들이 가리키는 게 뭐냐? 예,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단 한 번에 이루신 영원한 구속사역 그걸 가리킨다. 거기 휘장 얘기 그렇죠? 성전에 휘장 갈라진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모형이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3절 4절 가서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짐승을 끌고 어디로 가야 돼요? 노제단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진을 치고 있잖아요. 진을 치고 있는데 죄만 지으면 어디로 가야 돼? 이건 성막으로 와야지 죄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막이 어디로? 노제단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외에 다른 데는 죄의 사함 얻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노제단 외에 없어요. 거기서 죽여야 돼요. 죄 없는 짐승을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군데만이 속죄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하늘 아래 인간들 중에 사람을 구원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누구만 주셨어요? 예수님만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 성막에 특히 노제단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일은 뭐냐 하면 유일하게 속죄받을 수 있는 장소는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굴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축소해 놓은 것이 구약의 성막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은 구약시대에 어떤 것이었냐면 만남의 장소예요. 만나요. 이 성막에 오면 만나요. 누구하고 누가 만납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한번 가서 보시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성막에 오면 죄인들과 하나님의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화해하게 하는 일이 생겨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시대의 성막은 만남의 장소, 이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그건 거하는 장소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였거든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장 9절에 골로새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 성막에 가서 보니까 아까 쉐카이나 영광 봤죠?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저 안에 있었는데 신약시대에 오니까 이러한 이 모형이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신격에 충만한 것이 몽땅 다 몸으로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시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걸어 다니신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참 사람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몸 안에 하나님의 신격이 몸 안에 충만히 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하시는 그런 장소예요. 계시. 그래서 요한복음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그런 장소가 성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요한복음 1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도마가 물어보지요. 내가 가서 처서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어찌 그 길을 알겠사옵나이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다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니까 이젠 또 옆에 있던 빌립이 나타나서 선생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시되는 유일한 창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창구가. 그러니까 예수님 밖에 벗어나 하나님 없어요. 예수님 밖에 벗어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거는 가짜나 이단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진짜 하나님이다. 성경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래서 성막은 첫 번째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성막은 첫 번째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 성막은 구원의 모형이에요. 구원의 모형. 자, 지금 이게 노제단이에요. 여기 노제단.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이제 이 양이든 염소든 뭘 끌고 온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양을 끌고 왔어요. 이렇게 양을 끌고 왔단 말이에요. 양을 끌고 오면 저기 제사장 보이시죠? 제사장이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칼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양한테 먼저 안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 없는 이 양을 끌고 왔습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제가 요 양 위로 제가 전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양이 죽으면 이 사람을 대속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칼을 주면은 그럼 이 사람이 칼을 받아갖고 양의 목을 따는 거예요. 제사장이 따주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란 누가 따요? 자기가 따는 거예요. 그럼 피가 튀겨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아, 죄가 있으면 죽는구나. 죽는데 어떤 죽음이어야 돼요? 피가 흘리는 이런 죽음을 당해야 되는구나 하고는 1년에 몇 차례씩 이걸 겪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이거 조각을 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각을 다 낸 다음에 제사장이 저기다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각을 저기 불 위로 던지면 그 조각들이 지글지글지글 대면서 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뭘 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예. 이게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저기서 불 타는 걸 저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지옥이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죠? 예, 그렇게 돼서 이 죄라고 하는 건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기다 갔다가 저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까지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고 아주 뼈저리게 이걸 느끼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죄가 속해졌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얘기해 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근데 성막을 나가는 순간에 또 뭐가 생겨? 죄의식이 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 지으면 또 갖고 와서 이것도 되풀이하고 이렇게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죄를 지으면 죄 없는 그와 같은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6절에 가서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26절에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뭐 하나님의 사자를 봐라. 호랑이를 봐라.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 어린 양 그럼 뭘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 대신 속죄하는 이 양인데 구약 시대의 이 양들은 영원히 대신 속죄 못했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일시적으로 덮었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개혁성경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어때? 치워버리는 겁니다. 치워서 길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토록 죄를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이 어린 양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미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가 없으신 완전한 희생물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한번 영원토록 완전한 희생 예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구속을 단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로 인한 희생물과 예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구원의 모형이다 우리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성막의 이 노제단과 거기 나오는 이런 짐승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모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모형. 세 번째는 교회의 모형을 이제 또 볼 수가 있는데, 교회 구약을 통해서 이 성막에는, 성막 안에는 결국은 누가 계신 거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고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거 쭉 얘기한 다음에 6장 16절 이제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게 다 성자가 이거 이탈릭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건 원래 홀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는 성막이 뭐로 바뀌어요? 성전으로, 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전, 그런 집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 대로 바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께서 계셨듯이 너희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 그걸 뭘 얘기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역교회,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 그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전이란 말입니다. 전.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서 거닐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게 뭘 주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막을 주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그와 같은 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같이 거하는 그와 같은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이거를 지금 가리킨다. 그 다음에 19절에 가서 6장 16절, 그 다음에 17절 18절 그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런 사람들,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이런 성막이 이런 교회를 예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성막은 사람의 모형이기도 해. 사람. 자, 사람은 여기 가서 보시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가서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그러니까 사람은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영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다는 거예요. 육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영혼 육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바깥이 세상이죠? 맞죠? 그럼 아까 우리 텐트 태버나클 이거 봤잖아요. 성막 봤잖아요. 성막 이게 뜰 있잖아요. 뜰 이거 밖으로 나가면은 그게 말 그대로 진영이고 세상 사방이죠. 그렇죠? 예. 그 안에 들어오면 뜰이 있고 뜰 안으로 또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세 부분으로, 이 성소가 지금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도 뜰과 같은 게 지금 몸이에요. 몸. 몸은 지금 어디에 닿고 있냐면 세상과 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뭘 의식해요? 세상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 이게 세상을 의식해. 그래서 여기 가서 뭐 오감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촉각도 있고 이게 오감이 있어서 세상. 이 뜰이 있으면 아까 가서 보니까 뭐에 뜰에 이렇게 막을 다 쳐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게 밖에 내다볼 수 있고 하듯이 이런 걸 하는 그런 기관이 여기 몸으로 이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관이 뭐가 있었어요? 뜰 다음에 안에 들어가니까 성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소가 우리의 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혼. 그래서 어떤 상상하는 거, 우리의 양심, 그 다음에 뭔가 기억하는 거, 이성, 무슨 애정을 느끼는 이런 게 혼적인 것 같은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지성소라고 하는 게 있죠. 지성소에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성소. 지성소는 새까만데요. 제일 한중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한중심이 뭐가 있는지 지금 영이 들어있거든요. 영이 들어가 있는 게 지성소와 똑같아요. 지성소에 누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죠? 영. 사람의 영이 저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제시되잖아요. 오늘도 단번 속죄의 이 복음을 제가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영이 있는데 좀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썼어요? 영 밑에 이렇게 문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사람의 의지가 거기를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지의 문을 사람이 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들어가서 빛을 밝히진 못해요. 하나님이 무조건 여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지를 다 확 열어갖고서 하나님이 쑥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을 새롭게 하는 일은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복음이 전달될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그래야 저 캄캄한 저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밝은 그런 그 영으로 확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의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지, 저 마음을 부드럽게 해갖고 저게 마음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저놈이. 그래서 저거를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딱 깨달아야 돼요. 이게 살 길이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의지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입으로 다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그래서 의에 이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혼이라고 하는 건 그건 나를 의식하는 기관이에요. 나. 나를 의식하는 기관이고 저 안에 있는 저 영은 뭐를 의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저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로 태어나요. 그걸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하나님과 교제를 못해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라는 걸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줘도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요. 예, 졸립고 예, 아무리 하나님 말씀 예, 전달을 해줘도 졸아요. 그냥 꾸벅꾸벅 졸고. 왜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저 영이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영이 기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기능을 안 해.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의 이해는 뭐예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 아시죠? 예수님의 단번 속죄 무슨 속죄? 대신 속죄. 이거를 복음을 잘 이해하고 내가 예수님의 힘이 없이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공로만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걸 아직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앗고는 이 복음이 전달될 때 마음의 의지를 확 열고 하나님 제가 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딱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저 어두웠던 저 영의 저 방이 환하게 이렇게 빛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교통을 할 수 있는 그걸 영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기도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야 이거 왜 이렇게 좋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헌금도 그렇죠. 이거 깜깜한 상태에서 헌금이 안 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하게 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하게 되고 가르치는 일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와 같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 제일 큰 거는 이 성막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예수님의 모형. 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모형. 구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모형. 예,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모형이 예, 된다. 이 성막이. 그래서 이 성막 공부를 이제 더 잘 하시면은 예, 그러면 참 그런 유익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워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